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를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궤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가루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16절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우리 성교에 그 마하나임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 마하나임 신학교가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 제대로 이 말씀을 배울 수 있고 또 어떤 그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은사가 많은 성도들에게 주어져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그 터전이 그 마련된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 누구든지 우리 신학교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사람 다 이렇게 이 말씀에 반하는 거죠. 어제 이제 여기 우리 대전에 그 장로교회 목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신학교를 마치고 전도사 때 한 20몇 년 전에 그 도마동에 살았는데 우리 한밭에서 어떤 형제님하고 길에서 만나가지고 옥신각신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막 의인이라 그러니까 야 진짜 너 웃긴다. 네가 어떻게 의인이냐 그러면서 이제 서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멱살까지 잡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때부터 야 여기 어디야 기분소리 성교 야 여기 진짜 지독한 데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 아버지도 목사고 형님도 목사 대전에 이제 그 장로교회 목사하고 이분은 이제 서울의 총신대학교를 나와가지고 대학원 졸업해가지고 이제 합동측 그 목사님이 돼서 지금은 이제 계룡시에서 어법 큰 교회 현재 목사님으로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분이 몸이 좀 아파가지고 건양대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마침 이제 우리 교회 자매님들이 이 주간 기쁜 소식지를 가지고 그 전도를 하러 간 거예요. 참 그것도 참 희한한 게 그 우리 교회 그 자매님들한테 우리가 전도를 하라고 교회에서 하라고 한 적도 없고 뭐 하자고 한 적도 없는데 어느 어떤 자매님이 야 내가 저 건양대 병원에 하나님이 나 저기 보내신다 저기 다니면서 오후에는 꼭 전도를 해야지 그래서 이제 그 뜻이 맞는 자매님 한 두 분하고 같이 매일 거기 가서 이렇게 주간 기쁜 소식을 줬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 목사님하고 만났는데 아, 이 한밭교회라 그러고 도마동에 있다 그러니까 어?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이 막 이제 막 뭐라 하고 싸우고 막 그런 거죠. 근데 싸웠는데 이걸 계속 주니까, 이걸 계속 읽어보니까 이 말씀은 너무 분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제, 아, 내가 좀 뭔가 잘못 생각했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를 한번 왔어요. 왔는데 제가 한 달 어디 갔다 와가지고 이제 저희 사무실이 이렇게 있고 그 옆에 이제 교제실이 있는데 그 제가 사무실에 이렇게 딱 앉아 있으니까 그 옆방에서 지금 러시아에 가 있는 현창민 전도사하고 막 싸우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막 싸우면서 막 어? 목사님 지옥 갑니다. 그러면서 막 그런 소리 큰 소리로 막 들리는 거죠. 저쪽에서는 막 서로 막 이제 자기는 천국 간다 그러고 지옥 간다 그러고 천국 간다 그러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 저녁에 8시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 것 같은데 새벽 1시가 돼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 저 되게 참 싸우면서도 되게 친하네.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그분이 그냥 갔어요. 한 50이 다 된 분인데. 아, 갔는데 제가 이제 다음날 물어봤습니다. 그 누구냐 그랬더니 아, 장로교 목사님이라고. 아, 그럼 이렇게 이야기가 되더냐? 이야기가 전혀 안 된다고. 아, 그러냐? 근데 그렇게 오래 있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분이 막 이해 안 가지만 어떻게 하든지 들어보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아, 그러냐?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 박 목사님 말씀 하여튼 뭐 책 하여튼 책이라는 책 뭐 말씀 하여튼 내가 생각할 때 그분만큼 잘 읽는 분이 없을 거예요. 꼼꼼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읽거든요. 그러면서 한 6개월쯤 지나서 이분이 어느 날 보니까 완전히 사람이 딴 사람이 돼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항복! 그러면서 이제 아, 기쁜 성교에 무조건 항복이다. 여기가 전하는 게 정확하다. 정확하게 맞다. 전적으로 항복이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하여튼 요즘은 이제 목요일마다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박 목사님 말씀 듣고 그걸 이렇게 잘 받아가지고 주일날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교회 가가지고. 그리고 교회가 한 6개월 지난 때 엄청 부흥을 하더래요. 사람이 자꾸 많아진다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제 이제 여기 왔는데 이렇게 교제를 좀 했어요. 교제를 했는데 하여튼 이분이 교제를 딱 시작하면 무조건 딱 녹음을 하거든요. 핸드폰으로 딱 녹음을 해가지고 이제 또 들어보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에는 여기 와서 말씀을 들으면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었다는 거죠. 마치 나한테 잘 안 맞는 옷처럼 어깨는 맞는데 품은 좀 크달지. 그래서 여기는 맞는 것 같은데 이쪽이 뭔가 허전하고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여기 와서 이렇게 수양에 지금 두 번 오셨는데 이분이 여기 와서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말씀이든지 이렇게 자기한테 딱 맞는 옷처럼 이렇게 마음으로 다가온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 금년에는 박 목사님 아프리카 가실 때 나도 같이 가고 싶다. 그리고 같이 모든 걸 하고 싶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공부를 많이 한 장로교 목사님이거든요. 현재 또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참 요즘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갈급한 분들을 우리와 만나게 하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또 이제 지금 서울 강남교회에서 목사님 밑에 훈련받고 있는 그 목사님 또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여기 대전 서강대학교를 졸업해가지고 대전 침신대 수석 입학 수석 졸업이라 그러더라고요. 공부 하여튼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신학교 그 11년 동안 석박사 과정에서 공부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히브리어를 아주 잘한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신학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안 믿어지더랍니다. 그게 제일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거기 미국에 이제 그 지역에 박시영 전도사라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새파란 전도사죠. 그 굿뉴스코 출신 새파란 전도사 한 분이 이제 그쪽으로 간 거죠. 거기 보니까 그분 보니까 어떻게 만났는데 그분은 영어도 못하고 나이도 어리고 공부도 별로 안 한 것 같고 자기가 보니까 자기보다 모든 게 미치더라는 거지. 근데 너무 부러운 게 하나 있는데 아 이분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더라는 거죠. 자기는 공부도 많이 했고 학위도 있고 뭐 나이도 많고 똑똑한 소리 많이 들었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한 분 없는 것 때문에 자기는 이 사람보다 한없이 미치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나보다 한 10살 미치지만 당신은 내 아버지다. 딱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한 10살 미치지만 네가 내 아버지다. 그래가지고 이제 탁 거기서 들었다가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목사님의 그 회개와 믿음 그 책을 읽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 다 버리고 이제 그 미국의 큰 교회 그 목사로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 버리고 이제 온 거죠.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좋아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런 분들 그 간증을 쭉 들어보면은 참 그분들이 말씀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찾아 헤매고 근데 우리는 이 너무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있고 또 늘 이 단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입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은 하늘에 속한 겁니다. 이건 땅에 속한 책이 아니거든요. 하늘에 속한 책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읽을 때 관점을 좀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보는 시각을 좀 바꿔야 돼요. 아, 이게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고 있구나. 선포.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는 책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이 시간계에서 현재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 이 시간계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 굉장히 우리하고 잘 안 맞아요. 혼돈이 생긴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여러분들이 이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듯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모든 걸 다 버리고 새롭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 갑자기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것이라는 거죠. 저희 교회 그 전 충남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장로님이 뭐 이제 직장도 없고 가난하게 사십니다. 하나를 사시는데 이제 작년에 이 마하나임 사이버 신학교 이거를 이제 졸업을 했는데 작년에 그 졸업식에서 박 목사님께서 이제 작년 2월이죠. 아마 내일 또 사이버 신학교 졸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남교회에서요. 근데 이제 작년 이맘때 졸업식 때 뭐라 그러신 목사님께서 여러분 이제 길거리로 나가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여러분 길거리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 말씀이 딱 이렇게 오면서 그 갑자기 아 본인이 길거리로 나가야 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대전 시내 아무 데서나 나가서 이 복음을 좀 전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아 장로님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우리가 이제 작년에 그 제주도로 우리 실버들 여행을 한번 갔었는데 2월 달에 그 여행을 딱 갔다 오면서 어떤 그 이 텐트 만드는 형제님이 굉장히 그 뭐 부모님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에 자기가 텐트를 하나 기증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텐트를 이제 이 장로님이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텐트 가지십시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깊은 소익 한밭교회 딱 써가 붙여가지고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양쪽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길에 나가가지고 이제 매일 전도하는 겁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매일 작년 여름 무지 더웠거든요. 무지 더웠는데 이제 딱 월요일은 뭐 계룡시, 화요일은 노은역 어디 이렇게 하루 월화 수목 금토 해가지고 하루씩 딱 정해가지고 하루 종일 그러니 거기서 이제 뭐 작은 바나 같은 거 하나 가져가시고 컵라면 갖다 쌓아놓고 이제 그 점심 이제 이렇게 드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 교회 또 그 장로교 목사 하다가 침례교 그 대전 침신대 나와가지고 침례교에서 한 11년인가 목회하다가 그 구원받은 또 장신용 형제님이라고 있어요. 이제 그분이 거기 행동대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분이서 같이 해가지고 매일 나가는 겁니다. 여름에 얼마나 더워요. 그 텐트 딱 아스팔트 같은 데 쳐놔봐요. 굉장히 더울 거 아닙니까? 또 이번 겨울에 얼마나 눈이 많이 왔어요. 그럼 이제 그 막 더울 때 땀 흘리는 거, 또 이제 막 그 눈 많이 와서 그 사이에서 이렇게 딱 있는 거 사진을 늘 찍어가지고 이제 와서 아, 어제 이렇게 우리 전도했습니다 하고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장막을 통해서 그 장막 전도라고 하는데 그 장막을 통해서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또 책도 가져가서 구원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런 어떤 구원 받고 안 받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분이. 이 장로님이 뭐라 하냐면은, 야, 내가 살아있는 목적이 나는 무엇인지 좀 뭔가 막연했는데, 박 목사님께서. 여러분 길거리로 나가십시오 했을 때 그 말씀 안에서 내 삶의 방향이 정확하게 있더라. 아 그래 예수님께서도 사거리에 나가라 그랬는데 사거리에 가서 사람들 데려오라 그랬는데 내가 길에 나가가지고 사거리 길에 나가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내 인생에 이렇게 기쁨을 주는지 몰랐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장로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내가 너무 이게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나는 그냥 길에서 전도하다가 길에 전도하다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 그 안에서 삶의 미래를 보고 또 그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얻고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고 목적을 얻고 모든 걸 다 얻더라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복되게 하시고 또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장신용 형제님 그분은 이제 목회하다가 그만두고 우리 교회 와서 그냥 성도로 있는데 매일 거기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 다니면서 막 전도를 하면서 주변에 있는 분들 이번에 이제 그분 아내가 계세요. 이 아내가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내가 만난 분 중에 진짜 최강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얼마나 세게 대적하는지. 이제 이 부인되는 분도, 우리 장인재님 부인되는 분도 대전 침신대학교 졸업했어요.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졸업한 이제 나름대로 엘리트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목회 실패했으니까 본인은 학습지 교사로 이렇게 일한단 말입니다. 근데 남편이 돈을 안 벌어다 주는 거죠. 이단교회 가가지고 푹 빠져가지고 매일 돈도 안 벌고 거기서 이제 뭐 예배당 짓는데 봉사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천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은 우리 교회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아이고 애기 엄마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목사 사모인데 애기 엄마라 그랬다고 분이 나가지고 이제 내가 목사 사모인데 나한테 애기 엄마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막 싸움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저한테 밤에 12시쯤 돼가지고 찾아오셨어요. 부부간에 싸우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아이고 사모님 오셨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 왜 위선 떨고 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아유 장목사님, 장목사님 사모님 아니십니까? 아니 장목사라니요. 장형제지 무슨 장목사입니까? 왜 내 앞에서 위선 떨고 계세요? 아이 목사라 형제나 똑같아요. 똑같긴 뭘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여튼 새벽 1시까지 막 싸웠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사모 소리 듣고 지옥 가야 되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얘기를 하는데 대화가 야, 저분이 진짜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랬어요. 안 될 것 같다. 이제 이 장신영님이 그 인터넷에서 계속 자기 구원받은 간증을 올리거든요.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가 뭐 페이스북 같은데 이런데 이제 계속 올린단 말입니다. 그래 이제 그러니까 누가 그걸 받느냐면은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미국에서 목회하던 그 이차희 목사라는 지금 강남교회 와 있는 그분이 너무 공고한 중에 그 간증을 읽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간증을 읽었는데 보니까 자기 신학교 신학대학 다닐 때 친하게 지내던 형이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구원받고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이제 한국에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배를 딱 데리고 집에 갔던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그 후배하고 그 이분 장시영계 부인하고 신학교 같은 동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인사도 하고 뭐 누님 이렇게 딱 하더라 학교 다닐 때.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집에 딱 데리고 간 거죠. 집에 딱 데리고 갔더니 이제 그 우리 장시영계 부인이 그 딱 이제 그 후배하고 같이 딱 들어가는데 그대로 남편 뺨을 탁 때렸다 가더라고요. 그 후배 앞에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치고 패고 막 난리가 났대요. 그래 막, 야, 그게 1년 전이란 말입니다. 딱 1년 전. 그게 1년 전인데, 저 사람이 진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 사람 안 될 거야. 이래 생각했는데. 아, 금년, 6월이네, 6월. 금년 6월 달에 이분이 이렇게 몸이 좀 아파가지고 몸에 무슨 혹이 생겨가지고 그걸 제거를 해야 됐단 말이죠. 종양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입원을 하면서 이제 그 이분이 너무 자기가 그 외롭다는 마음이 든 거죠. 아무도 자기 곁에 없더래요. 근데 그때 이제 그 곁에 사시는 우리 교회 자매님 한 분이 이제 죽 같은 거 이렇게 써가지고 가가지고 교제를 좀 했어요. 했는데 거기 그냥 마음이 다 녹아가지고 진짜 마음이 다 녹아서 이분이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제가 이제 그때 어디 집회 한번 갔다 왔는데 그분이 다 교회 일요일 낮에 때 와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또 무슨 싸웠나 그래가지고 따지러 왔나 그랬는데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어요. 정말 180도 바뀌었다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 완전히 마음이 달라져가지고 이분이 이제 참 이렇게 그 남편하고 같이 복음 전하고 그 장막전도 하는데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또 같이 해주고 또 남편이 그 길에서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 절대 그분 입에서 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더럽고 지저분하다. 늘 그렇게 말했는데. 예? 너무 남편이 길에서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번 주에 그 첫날 밑으로 쭉 한번 내려가 봤어요. 화요일 날 내려가 보니까 이 자매님이 아들들 데리고 또 남편하고 같이 그 설경이 멋있잖아요. 그 막 사진을 찍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여러분 길거리로 나가십시오 라는 그 이야기가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그 이야기에서 그 말씀 안에 굉장히 많은 것이 있더라. 굉장히 많은 것이. 근데 사람들이 그런 말씀들을 해도 대부분 자기 마음에 맞는 건 받아들이고 안 맞는 건 안 받는단 말입니다. 안 받아요. 내 마음에 맞는 건 받아들이지만 안 맞는 건 안 받아들인단 말이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길거리로 나가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길거리로 나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참 저도 나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이 길에 나간 사람은 거기에 감추어진 어마어마한 보화를 줍더라 그 말입니다. 실제로. 자 이제 우리가 여기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맺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자 여러분 하나님이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궤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공궤라는 말이 나오죠.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 공궤라는 말이 뭐냐면 쉽게 설명해서 먹여 살린다 그런 말이에요. 먹여 살린다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너는 사르밧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 유하라. 거기 거해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자 여러분 꼼꼼히 성경 말씀을 보세요. 꼼꼼히 보면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야 내가 거기 가면 너 과부 하나 있을 거야. 근데 내가 그 과부에게 다 말해놨어.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거기서 너를 공궤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하늘에서는 이게 다 이루어져 있단 말입니다. 말씀은 꼭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미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진 세계예요.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궤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 거기 가면 그 사람이 너 다 먹여 살릴 거야. 내가 다 말해놨어. 그 말이에요. 명하여 내가 다 말해놨어. 다 너 먹여 살릴 거야. 그럼 이제 이 엘리야가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아 이제 내가 사르밧으로 가기만 하면 되겠구나. 자, 이 마음을 가졌겠죠. 근데 갔단 말입니다. 자 10절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자,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사르밧으로 가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과부가 있더라. 거기에. 근데 그 과부가 거기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그를 명하여 너를 공궤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저 여자가 나를 먹여 살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거 다 말해놨다 그러시는데 그 여자를 보니까 전혀 엘리야를 기다리지도 않고 먹여 살릴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 여자를 보니까 여기 보면 10절에 이에 불러. 자, 나뭇가지 죽고 있는 여자를 불렀습니다. 이에 불러. 왜냐면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아니, 나야. 나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나를 먹여 살린다 그랬어. 다 말해놨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전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마치 이런 거나 비슷하잖아요. 누가 이제, 내가 동생 있는 집에 놀러 갔는데, 동생이, 아, 형님, 내가 마침 해외 출타 중입니다. 내가 어느 호텔에 다 얘기해놨으니까 거기서 푹 쉬다 가십시오. 그 호텔에 가면 됩니다. 내가 다 말해놨습니다. 근데 딱 가서 보니까 예약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황당합니까? 안 합니까? 황당할 거 아니에요. 아니, 다 말했다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근데 마치 그와 똑같단 말이죠. 그 과부가 다 해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 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딱 가서 보니까 과부는 알지도 못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좀 황당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때 이제 이때 굉장히 이때 보통 사람들은 믿음을 깨트립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관점. 말씀하신 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말씀하신 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르밧 과부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고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데. 자, 말씀의 관점에서 다 바라보면, 저 여자가 나를 먹여 살려야 돼. 저 여자는 나를 먹여 살릴 수밖에 없는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단지 이 여자가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여자가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했을 뿐이란 말입니다. 자기에게 빠져 있어가지고 이 여자가 듣지 못했을 뿐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딱 바라보면 이 여자가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하나님은 결국 말씀대로 하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양식이 풍부한 자처럼 이 여자에게 다가가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딱 이런 일을 부딪힐 때, 하나님이 말씀 안 해놓으셨나? 하나님이 어떻게 된 거야? 이 여자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자체를 불신해버린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엘리야가 딱 이 여자를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10절에 이에 불러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아마 이때는 이 엘리야가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저 여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네. 자,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물 좀 다오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 여자에게 하셨던 것처럼 물 좀 다오.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제 여기 11절에 보니까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자, 그 물을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다시 바라본 겁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서 바라볼 때 저 여자는 나를 먹여 살려야 돼. 저 여자는 넉넉한 여자야. 단지 저 여자가 이걸 모르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합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11절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가 그 여자 편에서, 자기가 보는 편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편에서 이 여자를 바라본 겁니다.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자, 여러분, 그 이야기는 떡이 넉넉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 여자는 아무것도 없고 지금 가로 한 움큼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여자에게 절대 이 말 못하죠. 그런데 이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여자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이 모든 눈에 보이는 세계를 부인한 거예요.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넌 이미 넉넉해. 넌 날 먹여 살려야 돼. 자,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그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너를 먹여 살려. 저 여자가 먹여 살리게 그렇게 내가 다 해놨어. 그 말씀 안에서 이 여자를 바라보니까 달라고 할 수 있겠는 거예요. 떡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바라보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듣지 못한 사람들은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렇죠. 듣지 못한 사람은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근데 이 엘리야가 담대합니다. 이제는 그가 자기가 보는 시각에서 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여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시각으로 이 여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또 가져와. 또 가져와야 돼. 왜 너 통해서 나를 먹여 살린다 그랬어. 떡을 가져오라고. 여러분 이게 보면은 어떤 사람이 바라볼 때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아니, 저 가난한 여자가 지금 가로 한 움큼밖에 없는데 저 여자 떡을 뺏어 먹으려고 그래? 야, 진짜 무슨 하나님의 종이 저 따위로 생겼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매정하고 남의 형편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어째 저럴 수 있지? 여러분, 만일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상황을 바라보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딱 바라보면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미 하나님이 이 여자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단지 이 여자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종이 말씀으로 이 여자를 부딪혀주는 거예요. 넌 가난한 사람이 아니야. 넌 절대 가난하지 않아. 너는 나를 먹여 살려야 돼. 넌 넉넉해. 이건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늘에 감춰진 거거든요. 이 하늘에 감춰진 것이 말씀으로 드러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빛을 통해서 엘리야는 정확하게 보았지만 감추인 양식을 보았지만 이 여인은 그 양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부딪혀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부딪혀줬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12절에 보니까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로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자, 이 여자의 말이 나는 아무것도 없다. 자, 그리고 이제 나뭇가지 내가 나뭇가지 두 옷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완전히 이 여자의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해요? 13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자, 지금 엘리야가 이 여자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여러분이 두려워 말라는 말은 두려움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에게 오는 이 모든 현실, 이 현실을 네가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리고 내게 떡을 가져와라. 먼저 내게 떡을 가져와라. 그리고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러면서 여기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에 가로는 닿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엘리야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이 여자를 바라봤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가 담대하게 이 여자의 생각과 형편을 깨트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 대단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마음속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딱 믿음의 관점에서 이 여자를 바라보니까 이 여자가 부유한데 이 여자 그걸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엘리야가 부딪혀서 이것을 깨트려 주더라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린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늘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 땅에 속한 자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자 우리 성경 골로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제3장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여러분. 자, 여기서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자, 나는 원래 우리 아버지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싹싹싹 올라가다 보면 내가 아버지에게로 들어가고 또 할아버지에게로 들어가고 계속 들어가다 보면 결국 누구에게로 들어갈까요? 아담에게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멸망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해서 그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게 됐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인됐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는 어떤 사람도 이 잘못된 것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담 위에 계신 분이 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담 위에 계신 분.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담 위에 계신 분. 그 아담도 예수님에게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아담으로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실 분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는 그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아담. 다시 말해서 새로운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담은 시작이라는 의미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새로운 시작이 되셨다. 왜? 첫사람 인간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계획을 가지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에게 속한 모든 자는 그 예수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온전히 새롭게 만들어 버렸단 말입니다. 온전히. 자, 그래서 여러분, 자,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이 건물 밖에 있을 때, 건물 밖에 있으면 내가 바람과 싸워야 돼요. 이게 힘들죠. 그죠? 바람 많이 붑니까? 안 붑니까? 지금 밖에 바람 많이 부는 거 아시죠? 굉장히 바람, 밤새도록 바람이 많이 불었다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살갗에 바람이 부딪힙니까? 바람 한 점도 안 부딪힙니다. 눈발이 그렇게 날려도 여러분의 살갗에는 눈이 하나도 여러분에게 부딪히지 않습니다. 왜? 건물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바람을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건물이 싸워주니까. 건물이 막아주니까 여러분이 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싸울 이유가 없어요. 전에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내가 싸우고 내가 지키고 내가 해야 됐는데 이제 예수 안에 딱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는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싸워주시고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기운이 그분의 은혜가 은혜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안에 짐승들이 타고 노아가 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노아의 방주는요 키가 없습니다. 키가 그 방주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주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그 방주의 목적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끄는 대로 갑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계획 안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곳으로 정확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뭐 미래를 계획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합니다. 다 헛된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졌습니다. 자 우리 성경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자,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큰 소리로 읽는 겁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 가까워지려고 하잖아요. 가까워지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왜 가까워지려고 하죠? 이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가까워지려고 해보세요. 평생 가까워지나? 절대 안 가까워져요. 여러분이 가까워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절대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그냥 가까워지는 것처럼 좀 느껴져도 절대 그렇게 안 돼요. 평생을 가까워지려고 해보십시오. 가까워질 수 있나? 안 가까워집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 말씀은 뭐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여러분 무엇으로?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절대 가까워질 수 없었던 사람이 원래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의미로는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까워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까워졌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가까워지려고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절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워졌느니라 이것은 그리스도가 해놓으신 거고 가까워지려고 하는 건 내가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이게. 그럼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딱 바라보면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거룩하더란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는 거룩합니까? 안 합니까? 거룩해요. 땅에 있는 나는 늘 범죄하고 늘 죄를 짓는데 예수 안에 있는 나는 거룩하더라.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온전하고 거룩하더란 말입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보니까 내가 거룩해졌어. 이미 예수 안에서. 그럼 이 땅에 있는 나는 말입니다. 이거는 시간계에 속한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나 그건 영원계에 속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미 나는 거룩해졌고 나는 이 땅에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 늘 땅에 매이고 나에게 묶여 살았단 말입니다. 이 거짓된 나에게.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예수 안에 이루어진 이것이 말씀이라는 씨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참된 생명, 참된 형상이 내 안에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내가 있습니다. 속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된 속사람이 있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 껍데기를 옛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보면은 옛사람과 새사람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이것은 이 껍데기, 이것을 옛사람이라고 하고 감춰진 이 안에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된 새로운 나를 속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사람, 속사람.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자, 골로새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여기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자, 위의 것을 찾으라.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것. 자,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말씀, 이것은 하늘에 속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보면, 예수 안에 보면 새로운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실제다. 그걸 찾아라. 그것에서 발견하라는 겁니다. 자, 2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왜냐하면, 자, 위의 것을 생각,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왜냐하면 3절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자, 예수와 함께 너희가 죽었다. 너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지낸 바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처리할 수 없어요. 절대.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벗습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벗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처리해 주신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처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자, 하나님 안에 새로운 내가 감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감춰진 거예요. 엘리야는 그것을 바라본 겁니다. 말씀에서, 말씀은 너는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그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말씀 안에서 보니까 그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 엘리야를 공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 안에는 많은 양식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감춰져 있으니까. 이게 모를 수밖에 없는 게 감춰져 있거든요. 감춰진 것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빛. 빛은 감추인 걸 드러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말씀이 빛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모든 감추인 것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주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여자를 봅니다.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그 여자를 보니까. 그 여자가 껍데기를 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나뭇가지 두엇을 줍는 그런 여자로 처음에 보였는데 말씀을 통해 그 여자를 보니까 야, 그 여자는 나를 먹여 살려야 될 넉넉한 여자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뭘 했느냐면 부딪혀준 거예요. 피하지 않고 부딪혔단 말입니다. 탁 부딪히니까 깨지더란 말입니다. 그 여자 생각이 깨지고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이 깨어지면서 감추인 양식이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감추어둔 많은 양식이 그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스스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 우리를 지으셨느냐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우리를 통하여야만이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늘에 감추인 것을 우리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에 감추인 것, 하나님 안에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을 통해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분을 알리시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있는 거죠. 언제든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끊임없이 일을 하시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뭐 우리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것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실제는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미래를 봅니다. 예? 여러분 나타나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도 불현듯 갑자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귀를 세워야 되는 건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절대 그냥 갑자기 어떤 일이 나타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반드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의 미래는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딱 부딪히잖아요. 이것은요 절대 갑자기 부딪히지 않아요. 다 말씀하시고 나타내시는 겁니다. 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귀를 세웁니다. 귀를 세워요. 귀를 쫑긋 세우는 거예요. 무엇이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모래바람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다 하늘에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 이미 감춰져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향해 그 귀를 세웁니다. 귀를 세우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줄 아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매일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생에게 나로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삶, 그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또 이런 복음을 만나고 이런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앞으로 금년 2013년도 목사님께서 로마서 4장 19절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서 그 태의 죽은 것 같음과 자, 그 아내, 그가 죽은 것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에게 아무런 씨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자, 알고도 그것이 뭐냐면 땅에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땅에 있는 세계에서 바라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기를 바라보니까 자기는 넉넉하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죄에서 벗어난 거룩한 의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풍족하더란 말이죠. 자, 아브라함이 그 아는 세계를 부인했단 말입니다. 그가 거기서 벗어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바라보느냐.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 우리 삶 속에 언제든지 소망이 있고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요셉을 보시고 요셉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감옥에 있었는데 잠깐 후에 총리가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잖아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감옥에 있었는데 잠시 후에 총리가 되더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아무리 봐도 요셉이 총리가 될 것 같지 않지만 결국 총리가 된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되기를 바라고 이제 이 엘리야가 과감하게 말씀을 의지해서 부딪힌 것처럼 여러분들도 피하지 말고 이 말씀을 가로막는 말씀과 다른 것들과 부딪혀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에 감추인 것들을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내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